오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뭐 세례요한 하면 워낙 잘 알려진 또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대중 스토리는 알리라고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출신 성분 자체가 제사장 집안에 그 시대 배경상으로 치자면 오늘날 이제 금수저 출신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온한 삶 그리고 안락한 삶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장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는 정확히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는 광야로 가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루어놓은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제 SNF파, 아주 경건주의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SNF파 지류의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그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절망감들이 컸습니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팽창했던 기대가 뭐냐 하면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 있었고 게다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주의에 질식할 것만 같은 사회 분위기. 여기에 백성들은 한마디로 죽어라 죽어라 했어요. 그래서 온 사회 이면에 드리웠던 깊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늘이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돈을 숭상하는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였어요. 해서 사람들은 빨리 구약에서 소망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렇게 글을 끝맺고 있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 4장에 구약을 닫는 마지막 장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기초로 400년의 남짓한 공백이 있었지만 유대사회는 아주 깊은 그 절망감 속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고조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세를 모으고 심지어는 세례까지 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들렸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공개적인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그렇죠? 이제 요한의 정체가 시대상에서 굉장히 독특했고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시각에서는 궁금했겠죠.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십시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대화를 좀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왜냐하면 말라기서에는 엘리야를 보내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아니라. 자, 그러자 22절 잘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우리에게 정확한 자기 신분에 대한 대답을 좀 다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단으로 보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서 너라는 사람의 행동과 정체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 해서 마지막 물은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자 오늘 중심 구절이 되는 대답을 세례요한이 꺼내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글을 인용해서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 우리 이 대목은 중요하니까 자막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넘겨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성경을 천천히 찾으세요.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들과 교독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구절을 세례요한이 인용한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뭐를 예비하라?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뭐를 평탄케 하리라? 대로.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리기를 두 가지를 설명했네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로라는 표현은 메실라라는 표현인데, 이 메실라라는 말은 물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왕이 행차할 때 사용되는 큰 도로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앙과 신학의 체계에 담아 이 대로라는 말을 쓸 때는 놀랍게도 이 메실라라는 표현은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붙들려갔던 포로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뭐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겁니까? 길 떠나고 잃어버렸던 심판 아래 놓였던 영혼들이 이제 고토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희망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대로, 메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가보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 역할로 소개를 합니다. 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자, 2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역할을 누가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세례요한이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소위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출신의 대단한 종교 집안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직 무슨 역할을 위해서? 오실 주님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했던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요단강가에서 자기가 소개하고 드러내야 될 그 주인공을 만나는 역사적으로 기막힌 현장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길,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실라.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역사의 면전에 얼굴을 내밀고 사역할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에겐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은 여기에서 첫 번째 자기 생명과 인생과 삶의 기초를 뭘로 정의 내리고 있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과연 요한에게만 국한된 표현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인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 과제예요. 나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전 인생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보냄받은 자로서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해보십시오.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첫 번째 모든 주도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누구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까? 보내심을 우리를 보내신 분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인식에 화들짝 놀라 지난 엉클어졌던 모든 인생의 숙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대호각성하고 깨달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가 팔려온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리였다는 것을 그때 드디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의 눈이 열어지면 내 생활의 모든 현장의 의미가 다 달라져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자리가 아니었고 보냄을 받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6절, 7절을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앞을 보실까요? 세례요한은 자기를 두 번째 뭐로 소개하고 있죠? 나는 증언자다. 증언자.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단면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나의 전 인생에 걸쳐서 누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질그릇에 해당하는 이 인생은 계속 잘게 잘게 부서뜨려져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자꾸 무너지고 부서져야 누가 드러날까요? 보석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보배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언 또는 증인이라는 말은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거하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세포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장사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리에서, 생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했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7절을 보십시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 요한은 자기 평생의 과업을 이 세 가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안락한 삶을 다 뒤로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삽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2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만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입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지금부터 이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지명과 의미가 많이 등장을 하죠. 베다니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베이트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니라는 말은 긍휼, 고통 또는 자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집 또는 고통의 장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지역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베다니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것을 우리 지도로 확인을 좀 할게요. 띄워주세요. 네. 일부보다는 좀 선명하게 나왔어요. 밑에 보면 그 푸른 지역이 제가 일부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길 갈릴리라 그랬는데 갈릴리는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끝에 있어요. 지금 보이는 곳은 사해입니다. 사해. 그런데 1번과 2번으로 요단강을 사이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요단강 저편 베다니. 오늘 요한복음 1장 28절에 등장하는 베다니가 요단 저편 베다니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들르셨던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고 나사로의 집이 있던 그 베다니는 바로 옆에 보면 예루살렘 1번 쪽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근처에 베다니라고 있어 있죠? 거기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는 성 안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나 또는 나환자들이 격리된 장소가 있기도 했던 굉장히 슬픈 운명을 부딪히면서 모여 살던 사람들의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이곳을 예수님은 자주 들르셨죠. 자, 이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어느 현장에 있죠? 1번에 있습니까? 2번 쪽에 있습니까? 2번 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여기도 베다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같이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곳이 되어 있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은 어디에서 어디로 끝났습니까? 베다니에서 시작해서 베다니에서 끝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베다니에서 시작해서 베다니로 끝이 납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뜻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고통, 긍휼, 아픔, 자비 이런 뜻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유대광야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 베다니 옆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번 쪽에, 1번 쪽에 바로 이 유대광야가 쿰란 공동체 인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았던 현장입니다. 이 당시에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유대 광야와 요단 저편 베다니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진리에 목말라 있는, 시대적으로 허기에 가득 차 있는 무언가를 찾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찾아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는 광야는 일반적인 광야가 아니에요. 사람도 없고 무서운 짐승만 우글거리고 그런 광야가 아니라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목이 마른 영혼들이 가득히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던 첫 번째 소리가 뭐였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이렇게 진리에 허기 가지고 목이 마른 인생들이 여기가 길일까? 저기에 참된 것이 있을까? 이게 모여들던 장소예요. 요단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단 저쪽에는 에스네파가 있었고 이 유대 광야 중심으로는 쿰란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종교적 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각자 스승과 또는 원리를 만들어서 이게 참된 진리일까? 저게 참된 진리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런 종교적 허기가 온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낸 질의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시작해서 베다니에서 모든 3년가량의 사역을 마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짧은 생애이긴 하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전부 다 세례요한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또한 역설적으로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낫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객관적인 비교상 요한보다 낫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확실히 낫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오늘 이 아침에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무슨 자였어요?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이쪽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보냄을 받았는가? 증인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스피커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올 여름 특새가 끝나면 12개 초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눈물이 있고 마음이 쏟아져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심령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순례자예요. 뭐 하는 순례자죠?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기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에너지, 우리는 전 인생에 걸쳐 반드시 이것이 라이프 사이클이 돼야 돼요. 스타일이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1년에 넉 달을 하나님 앞에 이사명 위해서 산다. 내가 1년에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1년 내내 돈 버는 이유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땀 흘리는 이유도 뭘 위해서 땀 흘립니까? 선교를 위해서 땀을 흘려요. 믿습니까? 대답 소리가 별로. 믿습니까? 이것이 요한이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흔쾌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에 눈 떠지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 영성 집회가 있죠. 한 주를 기도로 들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후에 이 특세 후에 시작될 12개 처의 선교지에 또 내 인생 한 몫이 결단되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었나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